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한 기쁨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올해 주제 말씀에 대한 세 번째 설교 시간에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불경건함의 다른 신호들에 대한 공부로 넘어가기 전에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 보아야 할 측면들이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마비된 양심을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불경건하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 자체의 양심의 규례들이 있음을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정치, 건강, 음식, 예술, 법, 질서, 사업, 환경, 자선사업, 인권 등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논할 때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고 토론하고 판단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훈련되지 않는 양심일지라도 조금 전에 언급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관련하여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실제로 어떤 불경건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어떤 신자들보다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병든 자,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을 성단체에 거의 베풀기도 하는 반면에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자동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은 미투 운동의 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온갖 종류의 성범죄에 대항하여 함께 일어나 싸웠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과 교회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 세계가 이 운동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또 일부 성적 윤리에 관해서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아이러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특정 문제는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종교적 집단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공정거래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대시대에도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는 강제 노동이 커피와 코코아를 생산하는 농장과 피해 닿은 농산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산업에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의를 위한 사회적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특정한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복지를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의 정의를 위해 외칩니다. 심지어 불경건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행동인 그들 자신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경건함의 징조로서 마비된 양심, 즉 화인맞은 양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양심의 역할과 이에 대해서 더욱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양심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양심의 긍정적인 그룹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선하고 순수한 의미의 좋은 양심과 출처들은 이제 노트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거되고 양성되고 정결되고 불순함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양심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양심의 그룹은 약한 양심, 다시 그 출처들은 노체 쓰여져 있습니다. 상처입은 양심, 더럽혀진 양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장려하고 담대하게 하는 양심, 악하거나 죄책감의 양심, 그리고 화인맞은, 즉 마비된 양심입니다. 둘째, 신약성경에는 양심이 30번 나타납니다. 양심이 언급된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말씀에 따라 양심이 하는 일과 그 역할에 대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충실하게 이치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양심은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 기준에 대해 말할 때는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제한적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덕 기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제대로 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기준을 의식하게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불신자일지라도 그는 도덕 기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 1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샘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양심은 바로 그들의 법이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 중에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정직하고 존경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번째, 양심은 성령과 함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9장 1절을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자각을 따르지 않으면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고 괴롭힙니다. 로마서 13장 5절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에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반드시 좋은 양심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양심은 완벽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양심은 잘못 이해되고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목소리와 맞추기 위해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일곱 번째로, 양심은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 도덕적 신념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말씀되었습니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이 제공되면 우리는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질문을 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존재가 우리를 압도할 때 양심은 올바르게 작동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여덟 번째, 양심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양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은 평화를 누릴 수도 혹은 가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자각에 따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뢰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라는 표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숨길 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우리가 겉으로는 미소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괴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러한 독립적인 기능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숨기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외칠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할 것입니다.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이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모든 섬김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의 결과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아홉 번째, 양심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 의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양심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 양심은 우리의 도덕을 인정하거나 반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에 따라 바울 자신의 충실함과 신실함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말한 것은 너의 양심에 따라 나를 시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그들의 양심을 따라 많은 것들을 잘못 비난한 것을 꿈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바른지 혹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양심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게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11번째는 양심이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믿음과 함께 가장 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특히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을 깨끗한 양심과 연결시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같은 차원에서 존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그러므로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하고 깨끗한 양심은 집사들의 믿음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집사들은 바른 교리를 말해야 하고 그들의 도덕적 의식 또한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양심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더럽혀지면 우리가 잘못 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틴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 출두해야 했으며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을지라도 그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분명한 논리로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의회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전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양심을 존중했을 때 그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 맥아더의 설교에서 한 예를 인용하겠습니다. 1984년 에비앙카 항공의 제트기가 스페인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를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의 조종석의 녹음기가 드러내기를 그 사고 전에 비행기의 자동 경고 시스템의 컴퓨터 음성이 승무원에게 날카로운 어조의 영어로 멈추세요, 멈추세요 하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블랙박스를 툭 쳤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몇 분 후에 비행기는 산약을 들이받았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 일이 일어난 직후 뉴스에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이야기가 현대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는 방식을 완벽하게 비유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거의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혹은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스위치를 꺼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양심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빼앗아가는 결점으로 간주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결코 결점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의 틀 안에 양심을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추락하고 불에 타버리기 전에 멈추세요, 멈추세요 라고 말하는 자동적 경고 시스템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인, 존 맥아더 설교의 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양심을 잃거나 양심을 잃거나 마비되게 즉 화인맞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양심의 힘은 지속적이지 않고 가변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9장 14절, 그리고 10장은 양심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매우 좋은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동물 등의 희생 제사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의 양심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정화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앞에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은 달라집니다. 양심은 항상 한 가지로 같은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심은 특별한 꼭 알아야 합니다. 양심은 정화되어야 합니다. 정화된다는 단어는 깨끗해지는 것, 죄의 더러움과 결점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거나 악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양심의 진전과 개념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를 씻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함에 양심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의 자체는 우리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측정의 막대가 될 수 없습니다. 양심은 반드시 개선되거나 고쳐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양심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양심이 마비된, 즉 화인맞은 양심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존 맥아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비된 양심은 도덕적인 단단하지 않으며 무감각입니다. 그러나 약해진 양심은 것에 과민하거나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양심은 강한 양심보다 더욱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한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약한 양심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성숙한 기독교인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안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말하면 그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쉽게 기분이 상합니다. 그들에게 완벽한 성도들 간의 교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강한 양심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는 약한 양심이 영적 성숙의 표시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로 믿음이 약한 형제들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형제들이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형제들을 인정하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과의 차이점을 쉽게 찾고 이런 사람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자주 비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 정도로 많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원했지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숙과 약한 또는 과민한 양심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양심들에 의해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우리를 신념으로 이끌고 우리는 신념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신념을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인도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우리의 양심을 교육시킨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언제나 옳게 여겨지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갖도록 우리를 이끄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양심은 그에 맞춰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에 양심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믿는 도덕적 자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실수로 믿거나 잘못 믿는다면 우리의 도덕심은 그에 맞춰서 빗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성경적인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빨리 그들의 신념을 형성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출처를 정해놓고 자신의 잣대에 맞추어 성경을 공부한 방식에 대해 제가 매우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양심을 잘못 형성한다면 우리는 쉽게 잘못 인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감시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들레이드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저는 그들에게 단지 재미와 모임을 위해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대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그룹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라고 강하게 권장하곤 합니다. 교회는 사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 교제하는 그룹의 일원이 되고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프교에 남아있는 것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양심에 이러한 다양성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찰스 테일러의 세속의 시대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개개인은 그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진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세는 우리의 삶을 진짜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권위의 목소리에 의혹을 갖게 합니다. 정부, 부모, 전통, 종교, 도덕 등과 같은 권위의 원천이나 근본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진짜가 되는 내 권리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 진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우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유혹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시대에서 그들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아는 우리 양심의 길잡이가 됩니다. 자아는 우리에 있는 판사이자 왕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아가 있으며 그게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라는 문구는 언제나 자주 쓰이는 문구가 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양심은 단단하지 않고 오히려 액체와 같습니다. 양심은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며 우리의 자아 욕구와 바램과 우리의 문화와 사회의 명령에 순응하도록 재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선택하거나 따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그 대신에 죄와 죄의식과 성공 및 실패의 개념을 바꾸어줄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도덕성을 바꾸는 것이 매우 가능한 일입니다. 그와 관련한 예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정의에 관한 양심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의 생활 방식이 매우 심각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합법적인 동성 결혼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경멸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년도 더 전에 했던 국민투표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것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양심이 어떻게 한 시각에서 다른 시각으로 움직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재교육시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면 우리의 양심이 잘못된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종종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깨끗한 양심으로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성경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통해 잘못된 곳으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했던 이유입니다. 잘못된 적용, 성경 말씀의 잘못된 적용은 우리를 잘못된 양심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양심과 함께 일하고 계심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양심이 함께 들어있는 성경의 직접적인 참조 구절을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과 양심이 함께라는 것들을 구하는 구절을 16장 1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에서 16절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양심이라는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성령은 죄의 세계를 책망합니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또한 죄를 깨닫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죄와 의 그리고 심판은 모두 양심이라는 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양심을 통해 죄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요하다면 우리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사역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의로움을 통한 양심의 사역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죄됨에 관해서 민감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죄됨에 대해서 매우 더욱 민감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그 자신을 죄인에게 주셨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맞는 양심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비된 양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약한 양심과 마비된 양심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들은 바와 같이 존 맥아더에 따르면 마비된 양심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약해진 양심은 죄가 아닌 문제들에 대해 과민하고 과도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마비된 양심은 잘못 인도받고 있는 양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 잘못 인도받고 있는 양심 때문에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발생된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를 매우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을 들어본 이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1924년 3월에 그가 24살이었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혹은 그가 아주 굳게 고수했던 의견들을 말하고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신념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후회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또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시 마이틴 로즈 조이스에서 말씀드리면 그는 굉장한 위대한 설교하고 그의 책이 아직도 쓰여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가 말한 것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크 스타킹 또는 화려한 색감을 가진 양말, 반지, 손목시계, 딱 붙는 바지, 붓줄에 신는 손을 당해 설치하는 것은 인류에게 진정한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여금 모독을 하는 사람 또는 일본 목숨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지체 없이 후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보다 제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라디오와 같은 무선 장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저는 곧바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라디오는 놀라운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미국의 소리를 듣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믿으십시오. 그들은 듣기에 가치가 있는 소리만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로 귀찮은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하고 위장하려는 목적을 위해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야망, 탐심,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잔인함, 불친절함, 정신 등 불경건함의 특성들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롭다는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그들의 양심에 부담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양심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예 이마에 낙인이 표시되어 있듯이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양심에 표시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진리로 양육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일하도록 허락한다면 양심은 마비될 때까지 굳어지고 굳어져서 그것이 해야 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심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움직여야 하는 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심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양심을 위반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굳어지고 딱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영어로 sear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상처를 지진다는 단어,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는 마비된 양심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양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양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무시한다면 양심은 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경건함을 위한 훈련은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예리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한다면 이 양심은 우리를 더욱더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양심이 하는 일을 무시한다면 양심은 굳어질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다고 말하고 밝은 것을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 굳어진 양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비된 양심, 즉 화인맞은 양심을 습관적인 죄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유리를 습관적으로 거역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구로 낙인이 새겨진 동물의 피부와 같아질 것입니다. 저는 진짜 신자들이 화인맞는 상태의 양심에 이를 정도로 그들의 양심을 잃게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낼 때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이고 활기차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금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지 않을 때 이들에게서도 그러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어떤 걸로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양육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양심의 평화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진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지킬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